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 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오니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친 그날에는 생명 시냇가에 살게 됨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저희 범죄했을 때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끔 닫아버리신 생명나무의 귀한 열매를 그곳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생명 시냇가에서 생명을 마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누리며 영원토록 죄가 없는 곳 살게 하시는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인생이 짧은 그 삶의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부패성과 죄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의 곤고함과 혹 우리 가운데 비록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면 안에서 영이 강팍한 것을 우리가 아옵나이다. 실로 우리의 삶이 곤고한 것은 우리 죄로 인한 것임을 이제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것을 비춰보이심에 우리로 하여금 동의케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중보 앞에 엎드리며 오직 우리의 생명이 주께만 있사함을 고백하옵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사오나 그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한 가지로 아는 것은 생명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심령이 열어지고 그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기 이전에는 저희 생명이 죽은 생명이요 생명의 그 활기와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수 없음을 아옵나이다. 이제 주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한 소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그 깊은 신학적 통찰과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영적 진리를 우리가 또 사모케 하시고 또 배우고자 하여 마음을 합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마땅히 알 것들을 잘 깨닫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은 자여 영원전에 택정하여 부르신 그리스도 안의 백성임을 우리가 교회됨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모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으신 저희들에게 귀한 영적 은택을 베푸시사 만족한 깨달음과 귀한 감사가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1페이지 50문 제19주일 50문 보면 되겠습니다. 50문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보시죠. 그 문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자신을 그의 교회의 머리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셨으며 성부께서는 그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자, 이 참 중요한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가 옮겨가고 있는데요. 하늘에 오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우편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 우편이 오른쪽 왼쪽 이런 개념이 아니고 비유적 표현인 것은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따라서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른편이 어디며 왼편이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것은 비유적인데 그러면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편, 그 오른편, 왕의 오른팔,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 되죠? 왕의 충성된 충성 일꾼이요, 그가 없으면 왕이 쓰러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오른팔이다 이런 뜻인가? 그렇게 되면 매우 좋은 뜻 같은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가 돼요? 종속성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오른편이다. 그럼 누구의 왕의 오른팔은 어디까지 신하요? 종이요? 충성된 신복일 따름이지. 그 자신이 왕을 대신할 자는 아니요. 왕과 동일성을 갖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한 말이 그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 그러면 어떤 뜻일까? 그럴 때 우편한 말 속에 담겨있는 권능과 영광과 존엄이란 말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편, 그러면 곧 하나님과 동일한 존엄과 영광과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럼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또서 뭐고 이게 뭔가 이게 얘기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우편을 하나님 존엄과 영광과 위엄, 권능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 나눠진 자료 핸드아웃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 시편 118편 16절, 출애굽기 15장 6절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편에 앉으심이란 무엇을 가리키나? 그럴 때 우편에 앉으심의 가리킴의 뜻. 여러분 핸드아웃 보면은 그 두 가지를 설명해놨어요. 자료를 한번 첫째 같이 읽어보죠. 지극하신 존엄과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의미하며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심을 의미한다. 아예 중요한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신다. 만물의 통치 권세를 행사하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지 아니하시는 그 관계를 드러내 주신다. 성부와 성자 사이에 관계를 지시해 준다. 이제 이것이 한 가지 해석이고요. 두 번째 같이 읽으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중보자로서의 왕권과 제사장권이 가장 높이 올라가셨다. 이것은 중보자로서의 왕권과 제사장권은 그 교회의 머리됨이죠. 그리스도다라는 말이 중보자니까. 결국 왕권과 제사장권, 즉 통치 권세와 그다음에 중보하시는 권세, 그 권세의 정점에 있으심을 드러내 주었다. 그래서 교회의 참된 머리 되심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두 가지 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에 있어서의 의미는 단순한 신복이 아니고 일단은 이제 이거죠. 성부와 성령 하나님 이쪽 놓고 이제 성자를 이쪽에 있다 생각하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께서 이제 인성을 취하시고 원래 신성을 가지셨던 그분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비하의 상태로 내려오셨다가 다시 이제 승귀를 이루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의 표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라는 말의 표현의 의미는 결국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여 우리가 볼 때 그다지 존귀한 것이 없고 볼품이 없으며 그러한 존재인 듯 싶었던 바로 그분이 실제로는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영원전부터 계셨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제2위 아들 하나님이요 말씀 하나님이시다라는 자기의 존재를 온 천하에 천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성 나사렛 예수라는 인성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던 신성의 영광을 취하신 말씀 하나님의 자기 존재됨을 드러내신 것이 오르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이제 의미가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중적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본래됨에 의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관계가 어떤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부께서는 어떤 일도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소외시키시고 홀로 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성자께서도 성부와 성령 모르게 하시는 일이 없으시죠. 즉 성부와 성자 성령은 완전히 서로 교통을 해나가시는 그런 연합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연합은 실로 무한한 연합이라 셋의 합이 아니고 그저 하나일 뿐이죠. 그렇죠? 유한하면 어때요? 연합을 해도 셋이 더해진 합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유한하면 하나보다 합해진 셋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 무한하신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셋이 합하여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일 뿐이지 세 격이 있다고 해서 세 분 하나님을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신을 믿지 왜 삼위일체를 믿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삼신론을 믿지 않는다는 설명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합하여 하나일 뿐이니까. 그리고 각각 떨어져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하나요, 합하여도 하나요. 그러니까 이는 그 무한성의 신비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관계성 안에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일하시거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일하시거나, 항상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또는 아버지께 성령을 보내시는, 그러나 그 보내신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자의 영이시죠.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속적 작업을 하실다 할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특별한 관계의 대심이 하나님 본래 모습으로 있었다. 그가 하늘에 오르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가리워져 있었던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심으로 성부께서 아들을 통하여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제 한 가지가 나타나. 근데 이런 개념 말고 이런 개념에서의 보편적 우주적 통치가 있죠. 이런 보편적이며 우주적 통치는 불신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성부께서 성자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일하시는 통치 개념의 단일성은 보편적 하나님이요 우주적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본래 되심 속에서 이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늘의 우편에 오르지 않았어도 나사렛 예수의 인성에 감추어 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편적인 우주적 하나님에서 통치 권세는 한 번도 금해지거나 그친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이 이것만을 얘기한다면 뭐가 더 새롭다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본래 있었던 모습이 드러나게 됐다는 뜻이고, 이 말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로서의 권세예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 잘 보세요. 그 다음 사도신경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아하. 그러니까 심판으로 오시는 분 누구? 심판으로 오시는 분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분은 누구시죠? 사도신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그럼 누가 심판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실제로 심판하시는데 심판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예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그분이 선과 악을 심판하신다면 그분이 심판하신 분이 또한 다스리지 아니하시는가. 그렇죠? 그래서 심판하신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실제로 교회의 교회는 그리스도로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교회를 포괄한 온 세상은 그리스도의 통치 권세 안에 있다. 이 왕권을 갖는 거죠. 이 왕권이 교회의 머리로서의 왕권과 제사장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로 그가 온 만유의 왕으로서 계시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만 나의 유일한 왕이요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교회의 권세뿐 아니라 온 우주 만유에 충만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다. 그 뜻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왕권이 우주적이며 보편적이기 때문에 심판주로서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권세를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은 틀린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종교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에게는 그리스도가 절대적이지만 나에게는 부처가 절대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절대성이란 말이 종교다원성과 꼭 모순되는 것만은 아니다 라는 궤변을 널어놓은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지금 이 종교다원사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절대 진리란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전제적으로 판단대사가 아니고 절대적 진리 이거 하나만의 표준이요 규범이요 절대성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그건 근대적 사고라고 생각을 해요. 근대적 사고는 중세까지 이어진 모든 세계관에서 절대적이요 표준적이며 객관적 규범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규범은 어디 있냐 그러면 하늘에 있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절대적이며 표준적이며 객관적 규범을 주신 것이요 그분은 보편적 규범을 주신 것이므로 온 인류가 따라야 한다 생각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보편적이며 객관적이며 표준적이며 이 절대 규범이 어디를 통해 알 수 있냐 하면 성경에 있다 믿었어요. 성경을 통하여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온 인류가 순복해야 될 표준적이며 보편적이며 절대적이며 객관적 규범을 찾았는데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은 계몽주의는 그 패러다임을 그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뭘로 바뀐 거예요? 이성이죠. 그 이성이라는 기초 위에서 표준성과 객관성과 절대성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성만으로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낭만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 낭만주의 안에서 인간의 감성과 변화성을 추구하는 반동적 노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근대 사회의 근간은 또 사회의 기초는 역시 이성을 토대로 한 객관성의 확보에 있었어요. 그 객관성의 확보가 사회의 보편적 규범으로 인식되어지고 그것에 따라서 모든 무질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와 같이 근대 사회의 노력이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바뀌면서는 그 자체 하늘이건 땅이건 성경이건 이성이건 좌우간 뭐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 표준 객관 그런 보편 규범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상대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를 떠나버렸어. 그래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와 나부가 공생하고 있다면 이렇게 서로 더불어 상보하고 사는 것 뿐이지 네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절대 진리를 강요하여 이게 지시할 수 없다고 생각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 종교적 철학이 훨씬 더 포스트모더니즘 사고관에 잘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일찌감치 서양은 계속적으로 동양 철학에 대한 희구와 간구를 갖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배워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 사회 안에서 종교 다원성이란 것은 필연적이죠. 각 종교가 나름대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을 뿐 어느 종교가 다른 종교에서 절대적 진리 가치를 주장할 수 없다. 그것은 곧 제국주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주의라. 그래서 강자가 약자를 침탈해버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약자의 상대적 가치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편입시켜버리는 그런 문화적 폭력이요 제국적 폭력이 종교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선교적 노력이라.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일종의 종교적 제국주의 활동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고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노름이 이렇게 다른 나라의 자본을 흡수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취해버려서 이미 선교사 파송하는 것에서 비윤리성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선교사를 보내면 보낼수록 뭐예요? 타락한 종교요? 부패한 종교요? 이기적 종교요? 비윤리적 종교가 되어버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사회예요. 오늘날 신학이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제 여기에는 성경이 성경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싸움이 과거에는 이성인가 초월자의 하나님의 계신가의 싸움에서 이제는 근본적 싸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어요. 너나 나나 다 각기 열심히 믿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옳다는 것을 누가 주장하는가, 어떻게 그것이 옳죠, 어떻게 종교다원성이 맞죠, 훨씬 더 합리적이요 따뜻해 보여요, 서로 피차 싸우지 않고 관용하고 용인하고 너그러이 봐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 맞다면 그 전제가 뭐겠어요? 진리는 절대 진리는 없고 모든 것은 상대적일 뿐이다 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뭐예요? 철학적 제1원리죠. 대전제죠. 그 전제 때문에 나머지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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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모든 진리는 다 상대적일 뿐이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그 진리는 상대적이에요? 절대적이에요? 그게 상대적이어야 포스트 모더니즘 원래 맞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맞는 얘기가 틀리는 얘기예요? 틀릴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맞다는 전제를 절대로 확정해놓고 나머지 그 안에서 놀아라 그게. 그러니까 보니까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도 부패한 인간이 우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포스트모더니즘은 자기 우상 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해가는 모든 타락한 심성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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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안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안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만 떠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옳다 옳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계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그렇지 않다 하지 않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 속에서 이미 단순히 교회 예수 믿는 너희들끼리만 왕으로 섬겨라가 아니고 하늘에 오르심에 뭐죠? 그 자체가 통치권을 왕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분이 보편적 통치를 가지고 계신 우주 왕이시고 그분이 심판하신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계속 뭐와 맞물려 하는 거죠? 인성이 없이 신성만으로 그분이 우주적 왕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당연지사요. 거기에 더해서 뭐죠? 인성을 취하신 분이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하늘에 오르셔서 이 뭐야 인성에 따른 그리스도께서 보편적 우주 통치를 해나가신다. 그런 의미가 더 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그렇다고요? 인성을 취하신 그분으로서 교회 머리일 뿐만 아니라 뭐다? 우주적 통치권을 가지신다. 인성을 취하기 이전에 신성으로서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주적 보편적 통치를 가지신다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얘기 초점 어디 있어요?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사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동시에 나사렛 예수 그분이 온 우주의 왕이시라. 그리고 여기는 절대성이 성립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은 그의 절대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왜 서양 귀신을 믿나? 왜 기독교를 믿고 서양 귀신을 믿냐? 라고 말할 때 그분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양 사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아니고 민족적 주체성을 이루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뭐예요?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분이 단순히 사람을 오시사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 뭐죠? 이스라엘 문화, 유대 문화 속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택하여 그를 불러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지 뭐 우리가 왜 뭐 다른 이유라면 이스라엘 신을 왜 믿어요? 여기는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과 보편성이 있는 것이죠. 다 보세요. 다 그래서 노트 자료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 네 가지를 지시했는데 첫째, 감추어져 있던 신성의 완전함이 드러나며 둘째, 그리스도의 인성의 완성과 높아짐이 나타나고 셋째,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분의 탁월성과 넷째, 예배를 받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존귀성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하늘에 오르신 그분을 생각할 때 부활하신 그분을 뵙고 이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바로 뭐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로 예배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드러내셨죠. 드러내셨어요. 근데 그 드러내심을 아는 이가 매우 적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겨우 깨닫는 이가 더디었고, 주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낚여주신 일 아시죠? 그 중에 몇 명이 사마리아인? 10명의 낚여준 문둥병자 사마리아는 몇 명? 한 명.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어려웠죠? 예.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 근데 어떻게 한 명인 줄 알죠? 그 중에 가서 병을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아서 모세가 정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에 너희 몸을 보이라 했을 때 가다가 한 명만 돌아와 주 예수께 돌아 감사하죠. 근데 그중 한 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이고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다. 이게. 그래서 한 명인 줄 알아요. 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왔을까요? 가다 보니까 문둥병자일 때는 피차 유대인 사마리아인 서로 싸우지 않았는데, 개대 취급 안 하고 서로 그랬는데, 다 낳고 보니까 뭐야? 사마리아인이잖아. 아홉 명이. 다 낳고 나니까 아홉 명이 둘러서 한 명 보고 너 사마리아인이잖아. 이럴 수 있었겠죠? 그건 몰라요, 그런데. 그건 추정이에요, 추측. 성경적 근거는 없고 추측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그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다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문둥병자 됐다가 나은 유대인이 여전히 문둥병 걸리기 이전에 유대인과 사마리안의 그 무시하고 차별화시켰던 그러한 의식에 여전히 잡혀 있었을까라는 건 알 수가 없어요. 낫자마자. 왜냐하면 죽음의 경험을 한 사람이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 예전에 내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생각하다가,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번 죽을 병하다 나면 사람이 바뀌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괜히 관대해지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추정은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추측일 뿐이에요. 그래서 큐티 할 때는 은혜 받으시고 설교 할 때는 쓰지 마세요. 설교와 큐티의 차이 속에는, 큐티는 성경 본문을 보고 신학적 객관성과 엄밀성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어떤 신학 영적 갈등과 갈급 때문에 어느 말씀 속에서 주께서 내게 이렇게 주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유익을 취해가는 그런 일들이 신학 교육을 받아가면서 건전해지길 바라지만, 그러나 그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유익함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는 자신의 태도와 경건적 자세가 귀하여 그 안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큐티는 그렇게라도 해나가도록 권장도 되어지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지나치게 할까봐 염려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갔으니 나는 이사를 남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주님께 큐티하면서 주여 내가 오늘 이사를 어느 쪽으로 가야지 알려주세요 하고 문화 성경 폈더니 남쪽이더라. 남쪽으로. 그러니까 남쪽으로 갔더니 큰 해를 당했다. 아, 북쪽으로 가야겠네. 이렇게 해서 가는 거는 그건 미신적이죠. 그런 큐티는 잘못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표준적인 독서를 해나가면서 나름대로 풀어갈 때 신학적 엄밀성은 없지만 뭐 이렇게 받아가는. 예, 근데 문둥병자 가운데 사마리아인이 왔다. 아마 유대인이 구원받고 난 뒤에, 병치유 받고 난 뒤에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옛 모습대로 사마리아를 아마 배척하고 아마 핍박한 모양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돌아왔겠지. 야, 인간은 악해. 그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대로 여전히 내 옛 모습 없나? 아, 여전히 그러네. 이렇게 보면 뭐예요? 은혜로운 큐티가 되는 거예요. 네.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돼요. 왜 그래요? 말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재미있는 추측인 것이에요. 설교는 근거는 말씀의 해석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강단의 문제는 어딨냐면 전부 임의적인 추정 속에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끌어내서 만담 형식으로의 예화 형식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평생 듣는 설교 속에서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무식쟁이가 되고 말아요. 평생 성경 읽자, 복음 전하자, 찬양하자, 감사하자 라는 표들은 쟁쟁쟁 거리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말씀의 해석의 뿌리는 전혀 없으니, 다 뭐냐면 인조식물이나 그냥 꽂아놓은 거야. 뿌리는 다 없이 그 모래밭에다가 꽂아놓은 신자들만 나타나서 비 한번 안 오면 다 말라 죽고 바람 한번 불면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모래에 꽂아놨으니 그게 무슨 살아있는 식물들이에요. 살아있는 생명들이겠어요. 교회가 그래서 연약해요. 연약하면 이단이 성하고 그리고 복음의 이해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이끌어가서 밖으로 보면 부흥한 것 같으나 속으로 보면 썩어 있고 양은 늘어난 것 같으나 질은 형편없어요. 굉장히 슬퍼요. 속상하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아무튼.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죠? 한 분의 그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 한 마리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이게 말이 급히 나와서 그 한 분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사례하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 말에 근거해서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안이 왜 돌아왔는가? 사마리안이 돌아온 내적인 동기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께서 그를 받으시는 게 뭐냐면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라, 병낫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라 한 그 명령을 받고 간 자가 중간에 돌아와 주께 돌아와 감사하니 주께 받으신 감사는 곧 어디를 향한 감사를 받으신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본인이 받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가 누구신가? 문둥병자를 낫게 하신 그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를 성경은 그 사실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죠? 주는 하나님이시다. 모세가 정한 예물을 주가 이곳에 계심으로 드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가 돌아와 드릴 감사에 마땅한 예배를 받으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눈앞에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나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문둥병을 치유하신 왕권이신 참 하나님을 경배 받으실 바로 그분이신 것이라. 그래서 뭐 사례가 들으니까 나머지 9은 어딨냐. 그들이 마땅히 돌아와 죽게 돌아와 예배할 터인데 나머지 9은 어딨냐. 그런 세월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뭐죠? 그가 통치권자임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왕적인 왕권의 통치권자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랬죠? 저가 누구일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 말 속에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바로 그분임을 이미 이 땅 사역 속에서 제시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가 우주적 왕권이요 보편적 왕권에 계신 분이요 단순히 교회의 머리 되심을 넘어서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라. 저가 누구이길래,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계속 나와 있는 성경 내용들, 저가 누구이길래 것은 인간의 연약한 인성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신성과 그가 인성을 취하셨으나 그 인성 안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인 거예요. 다 성경은 다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누구길래 그게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레미야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닌 거죠. 선지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성과 신성을 취하시사 우리를 구원해 오신 교회의 참 머리 드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이 되는 것이요,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 속에서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되어지고 있으니까 그가 본래 하나님이시오 인성을 취하여 우리를 중보자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게 앉아계신 바로 그 권세를 가진 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으니,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어떻게 혈육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진리를 하나님께 읽혀주시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기록된 성경에 읽기 이전에 이미 그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제발 평생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스도 붙들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겉보기에는 착해 보일 수 있고 겉보기에는 안타까워 보일 수 있고 이럴지 모르지만 그 겉을 벗어내기나 하면은 회초리 무덤이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저항과 죄악의 성품이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종교 다원성처럼 인본주의적이고 냄새나는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반신론적이고 그것처럼 인간끼리 서로 잘해보자는 바벨탑이 없어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다음 보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9절만 한번 살펴봐요. 너무 신기로운 말씀. 골로새서 2장 8절과 10절 말씀, 8절부터 10절 말씀, 매우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죠.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9절 말씀 보세요.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신다. 이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라. 도대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그 10절에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왕권을 설명하죠. 교회의 머리요. 보편적 우주 왕권을 설명하죠. 그것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여러분은 이제 아셨어요. 그 비밀이. 그 신비한 말, 그 표현 한줄 속에 담겨 있는 깊고 깊은 영적 진리의 의미가 그 무엇인지에 대하여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아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가 뭘로의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성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부르구나. 인성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그 안에는 신성의 충만함이 가득하시다라는 말의 의미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양성과 한 위격의 이 관계성을 여러분은 아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표현으로 드러내고자 했던 그 깊은 진리를 여러분 조금이라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라를 보죠. 자료 라 같이 읽습니다. 성령님도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인가? 성령님께서도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모든 교회의 주이시며 또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성부의 우편에 앉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이다. 왜 그럴까요? 왜 성부의 우편에 앉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일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답을 하다 말았어.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교회의 주가 되신다. 그건 얘기했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근데 성부의 우편한 일은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일이다. 왜 그렇죠? 그 설명은 아직 없어요. 왜 그렇죠? 오늘 종강이죠? 기말 레포트. 이걸로 톰 페이퍼 제출하셔서 성적을 받아가시기 바라요. 왜 그럴까? 차 한잔 나누시면서 토론하셔서 5분 뒤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토론해 보시니까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빵은 달고 맛있다 하는 거. 자, 학생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세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을 안 하는가? 그렇게 안 하는가? 그 답은 여러분이 5분간 쉬시면서 이미 파악을 하신 것처럼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넘어가죠. 50. 아멘 나왔는데 뭐. 왜 그러셨는가? 그거는 항상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어떤 그 특이성이 발견할 때는요. 왜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러신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가? 왜 성령님이나 성부 하나님 아니시고 그리스도에게만 이렇지? 라는 그 어떤 그 특이성이 나올 때 답은 항상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요. 그거 외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없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인데. 아, 이걸 내가 이 비밀을 말씀했네. 신학은 그래서 사실은 다 공부하고 나면 원리는 단순해요. 모든 기독론의 설명의 핵심은 결국 그리스도만이 인성을 취하신 분이요. 성부께서 인성을 취하지 아니하셨죠.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께서 달려 죽으셨다? 아니요. 성령? 아니죠. 왜 그렇죠? 인성을 취하시는 성자 말씀 안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전라도 광주에 어느 한 목사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누구시라고? 성부가 죽으신 거라. 왜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마치 성부께서는 달려주신 분이 아니고 성령 아니고 예수님만 달려죽으셨다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어떻게 부정하는 것이므로 이거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것이라고 막 가르치니까 수천 명 아니고 천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아멘 했대요. 아멘 했대요. 그렇게 신학이 지금 부실해졌어요.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새로운 이단이 아니고 이미 3세기, 4세기 때에 성부 순환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받으시니까 성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사람들의 분위기는 이미 4세기 때 있었어요. 그때 잘못된 걸 정죄를 받았는데 아직도 그 분간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시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몽주 이후에 이 땅에서 초월성은 배제해버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안에서의 경험과 이성적 논리 판단 외에는 진리적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전제 위에 서다 보니까 자연주의적 합리주의의 세계관에 입각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강조됐지만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은 부정해 나가는 신학관이 침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나타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모든 표현들은 다 신화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해석하면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물결이 치면서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텅 비게 된 거예요. 어제 호주 선교사님 오셔서 호주도 교회가 실버타운이 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마땅한 결과에 뭘 놓쳐서 그런 거예요. 성경대로 믿기를 거부하기 시작한 이유로 해요. 이건 하나님 심판이기도 하고 촛대가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신학생이 이제 유럽에 가서 공부할 때또 미국에서도 자유주의 신학교 공부할 때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계몽주를 거치지 않아서 아직 너희가 그 전단계적 전근대적 미신적 사고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비어버린 거예요. 다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네? 안 들리세요? 지금은 들리세요? 예, 지금까지 한 말은 별 말이 아니었어요.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확실히 다르군요. 이거하고, 다르네요.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잊어버렸네. 요즘 옛날 기억은 잘 나는데, 조금 아까 기억은 자꾸 잊어버려요. 위험한 거죠? 치? 옛날 기억은 새록새록한데 어저께 뭐라 그랬지? 이거 잠깐 잊어버리고 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지? 잊어버리고 책을 읽으면 덮으면 기억이 안 나고 그죠? 열심히 읽었는데 다음 장 보는데 왜이 얘기를 하지? 어머 여기 있네? 내가 읽었잖아 이렇게 되고 말을 하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요. 상대방이 왜못 알아들어 했더니 아까 한 말하고 내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한 말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심하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리스도의 인성, 인성과 신성 문제. 그래서 그 잘못, 인성을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의 측면과 신성의 측면을 잘못 본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요. 어느 한 위격의 하나님도 다른 위격과 통일되며 연합되며 하나됨이 없이 하시는 일이 없어요. 따라서 성부께서 하시는 일과 성자, 성령과 각각 위격이 하는 일이 서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되지 아니하나 그 위격이 어느 한 위격이 인성을 취하신 것에 따라 이룬 일은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성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신 일에서는 하나지만 인성을 취하는 일에서는 분리되는 일이 있는 거죠. 죽는 일은 인성에 따라 죽으심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에 따라 죽으신 것이지. 그리고 하늘에 우편 오르신 것도 그가 인성을 취하시고 그리스도로 하늘에 오르신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부 우편에 계시다는 말을 쓰고 있지 않고 그 고백에는 그리스도에게만 적용하는 겁니다. 제 51문답 보십시다. 우리가 52문답을 맞춰야죠. 51문 문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성신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배웠던, 맞나? 목요일? 지난주에 배웠던 무엇의 영적 은택과 같습니까? 무엇? 그것은 47문, 46문, 49문, 49문, 49문. 49문 보게 되면, 그리스도 하늘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되어 있죠? 네? 49문. 49문에 나와 있는 하늘에 오르심. 그 내용이 주는 유익의 내용과 사실상 같죠.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은 구별되나 분리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적으로 구별되지만 분리된 게 아니죠. 하늘에 오르셨다가 하나님 우편으로 있다가 가시는 게 아니고 오르심이 곧 우편에 앉아 계심인데 따라서 개념적으로는 구별되세요. 하늘에 오르셨다는 말과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그것이 주고 있는 의미가 서로 강조를 다르기 때문에 하늘 우편인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엄과 위엄과 권능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늘에 오셨다는 것은 네가 승천하셨음을 승기 영광으로 복귀를 의미하는 거니까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45문에 부활이 나오는데 부활도 결국은 우리에 대한 영광성 부활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말로 이어서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서로 유기적 연관성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 다시 51문에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원수로부터 그의 권능으로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그 일에 대한 보증성이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이라는 연속적 승기 단계 안에서 확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확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부활절날 예배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주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이 사실성을 넘어서서 훨씬 더 함축적 의미는 커요. 뭐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영광을 다시 찾으셨으니 그가 하늘에 오르시사 하늘 우편에 앉아서 우리 교회를 불러 모으시고 영광 중에 우리를 마귀의 권세로부터 보존하신다라는 내용까지 승기의 전체 내용이 부활절의 예배 가운데서 압도적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결국 고난 주간에 이제 종려주의를 지나고 고난 주간을 지난 다음에 부활절을 이제 우리가 맞이할 때이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주간에 성금요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금요일 밤에 우리 교회는 안 모이지만 금요일 밤에 이제 전 세계 교회가 대체로 모이거든요. 이제 금요일 밤에 모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그때의 예배 고난 주간에 뭐 수요일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이 고난 주간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여 비하 되신 모든 고통의 정점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에는 뭐죠? 그가 이루시는 승리의 출발점이면서 그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인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난중간 예배와 부활절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사역을 그대로 모아놓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엔 영광과 기쁨이 있고, 여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료집 51분 답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우리에게 미치는 열매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 모든 원수들에게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교회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멸망시키신다. 교회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주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주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시고,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 하시고, 주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으로 교회를 모으시고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죠. 또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는 영으로 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하시는 것이죠.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교회의 영적 통치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말씀이 어긋나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역사 그렇게 안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식의 제한에 묶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얼만큼 아느냐, 그것만큼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말씀에 충돌되게 역사하지는 않으신다.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주시고 일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먼저 깨우쳐주심으로 말씀으로 끌어와 확인하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말씀과 충돌되지는 않으시는 거라. 꿈을 꿨더니 만이산에 올라가서 돌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려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법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긋나죠? 어긋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신앙 안에 있는 모든 미신적 양태는 전부 성령의 초월적 은사에 의지하여 설명하려고 하지만 그건 다 거짓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52문답. 자, 이제 재림과 심판입니다. 네, 오늘 종말의 마지막 지점에 왔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저리로서는 무슨 말이죠? 사도신경에 저리로서. 우리말이 참 그래요. 저리로서. 저리가. 절이란 말은 부사잖아요, 그죠? 절이. 근데 로서란 말은 이 부사 뒤에 어떻게 이 말이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곳으로부터가 이제 요즘의 표현이죠. 그곳으로부터. 거기로부터. 거기. 거기는 명사니까. 거기. 그곳으로부터. 그곳은 어디예요? 하늘 우편에 앉으신 그곳으로. 하늘로부터. 되죠? 그 하늘로부터. 저리로부터 산자 죽을 심판으로 오시리라 줄치면 어떻게 오시는가. 그리고 심판하러 목적 이런 거죠, 그죠? 그것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시리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가 이제 질문이 되고, 그 다음에 목적이 뭡니까? 그는 심판하러. 그 심판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악인과 선의를 나누니 곧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시라. 야, 이거 무서운 얘기.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눈다. 그럼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을 암시하고 있죠. 이제 비로소 주께서 오시면 누가 산자이고 누가 죽은 자가 분별되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 있는 자인 줄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래요. 자기가 더 육체가 건강하면 자기가 산자고 예수 믿고 비실비실 되면 병자처럼 보이죠. 예수 믿기가 두렵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병들까 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변에 예수 믿고 나서 암 걸려 죽으신 분도 계시고 예수 믿고 나서 사업이 어려워진 분도 계시거든요. 그걸 본 사람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삶에 고난이 온다 싶어서 두려워서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 생각에는 생명이 예수 믿는데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그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암이 걸렸을까? 뒤집어 생각이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알고 그 자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렇게 병이 들 몸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내가 몰랐다면 오죽이나 했을까? 사람 생각이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암이 걸렸다가 아니고, 이 암이 걸린 내 삶 속에 내가 한 달 전에, 불과 일주일 전에, 내가 두 달 전에 예수를 믿기로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모른다면 내가 이 죽어가는 썩어가는 몸 안에서 무엇이 내게 남을 것인가, 그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안에 몸에 육체가 썩어지고 있는 모습을 내가 미처 모를 때에, 그것이 곧 드러날 한 달 전에 나에게 긍휼의 손길을 미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서 투병에 애써 가는 과정 속에서 주께서 지금 부르시면 내가 가리라, 그러나 살리시면 살 것이라, 그런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밖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보면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인과관계. 그래서 뭐죠? 신앙을 거부해야 될 이유로서 또 마귀가 막 불어넣죠. 귀신이 엉뚱하게 미신적인 두려움 속에서 굉장히 무당한테 귀신한테 잘 어떻게 복체 뭐 한다 그래, 살풀이 하듯이 귀신을 잘 달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그런 두려운 미신관을 그대로 집어넣어가지고 자꾸 뭐예요? 믿었으니 이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귀신 장난이죠. 잘못된 부패한 문화적 세계관이라는 영향이 악력이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다르죠. 예수 믿은 뒤에 사업이 혹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이러는 거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사업의 어렵기 때문에 회복을, 사업이 다시 좀 온전될 수 있기를, 또 식구들을 부양할 수 있는 생활의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그간에 있던 재물과 관련된 내 마음의 치심이 얼마나, 마음둠이 얼마나 악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깨우쳐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붙들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족을 부양해 낼 기초적인 생활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주 앞에서 간구하죠. 그럴 때 은혜를 덧입어서 삶의 주변을 정갈히 하고 주의 도우심 입어서 다시 생활의 어떤 기본적 수준을 다시 잡게 되어지면, 이전의 부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가난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큰 하나님 나라의 부요가 가득 차 있죠. 이때 그 사람이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불과 한 달 전에까지도 완악했는데 하나님 그때 불려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만져주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은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무엇이 됐겠어요? 술 먹고 난리를 치고 엉망진창에 아주 악한 상황에 빠졌을 거죠. 근데 바뀐 사람은 몰라요. 믿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데 바뀐 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495장이 어떻게 찬송이 가사가 돼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제짐 벗고 보니, 그 다음에 슬퍼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그래 나가죠. 그때의 사람이 그 고백 안에 담겨있는 것은 어디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행복으로 누려지고 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자는 이제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되면 나를 생명 있는 자여 생명 신약가에 세워놓으시고 영생의 복락을 마음껏 누리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게 뭐냐면 이 인생은 예비적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신자의 인생은 예비적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 자체로서 절대적 의미가 없고 이것은 오직 딱 한 가지를 위해 있는, 딱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 참 짧죠? 충분히 기세요? 지루하세요? 인생 사는 게? 짧고,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어요? 그렇죠. 그렇게 그 말씀 맞네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기네요.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100년을 넘기지 않게끔 이렇게 만드신 까닭은, 물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죄로 인한 것이긴 하지만, 이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딱 예비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목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 죄가 없는 그곳, 죄의 슬픔과 근심에서 자유케 된 곳, 그것을 정말로 절실히, 정말로 그것만이 생명인 걸 깨닫게 해주시는 필요만큼의 인생만 딱 살게 하시는 거예요. 더 살수록 그것만이 절실해질 뿐이니까, 더 살수록 그것만이 절실해질 뿐이니까, 이 땅에 소망해 죽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만큼 알게 하세요. 그동안 그걸 아는 것만큼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만큼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요, 거룩해짐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하는 자는 자신을 깨끗이 하니까. 요한일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줄을 벨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신을 깨끗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이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신다.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그걸 늘 마음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선한 일에 열심히 할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곧 온다는 약속을 내가 지킨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씀으로 낙심치 않도록 힘을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럼 52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으로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아멘. 기다림이 있죠? 기다림이 있습니다.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언제 이런 그 주의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겠어요? 핍박받은 성도들일수록 더 강하겠죠. 신앙의 삶이 고단할수록 이것이 강하겠죠. 그러겠죠. 주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주기를 강하는 그 마음이, 삶의 질고가 심할수록 그것이 강하겠죠.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오래 장수하고 싶다 하는 것은 삶의 질고나 그리스도에 대한 재림의 소망이 그만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그만큼 그리스도의 재림을 열심히 소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뭐죠? 없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선한 빛 가운데 살아서 이 세상으로부터 신앙적인 갈등과 충돌을 그만큼 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적당히 살아가서 유유자적, 희희낙낙,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음에, 주여 천천히 오시옵소서. 어찌하여 그리 급하시옵나이까? 아직 전도될 사람이 너무 많사옵나이다. 그래야 함이로 여러 가지 핑계로 장수 무병의 행복을 이 땅에서 구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속히 오실 그날을 기다리거나, 내가 속히, 주가 안 오시면 내가 속히 달려가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가기 위하여 속히 달려서 몸을 오늘부터 망가뜨리자. 이거 불신앙입니다. 신앙인은 몸을 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면과 적정한 운동과 그다음에 적정한 음식의 양과 너무 많이 먹지 마시고, 그리고 이렇게 정결하게 심령을 마음도 평안히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그 정결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된 신앙의 원리에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주께 주신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어떤 건지 아세요? 아무리 삶의 질고가 힘들어도 스스로 삶을 망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자포자기와 절망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망쳐가지 말아라. 어떠한 슬픔과 환난과 즐거라도 다시 주 앞에서 소망의 끈을 붙들고 주께서 내 인생을 아신다. 그러니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발을 딛고 혹 주께서 내 인생을 아심으로 어떤 도우심으로서 나로 하여금 이 슬픔을 벗어나게 하실지 모른다는 희망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그것이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입니다. 열심히 산다는 말은 뭐겠어요? 근면한 노동과 사랑의 봉사와 예배와 찬송 속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빨리 데려가시려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데려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좀 더 놔두신 다음에 육체 삶의 쉼을 좀 평강하게 또 주시려면 또 우리로 하여금 생활의 변화가 또 있게끔 하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그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 섭리 안에 있는 인생은 다만 그러나 하루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사는 겁니다. 생명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고 오늘 나는 다만 하나님 말씀 앞에 살 따름이라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지. 그래서 그러니까 자살은 말이죠. 자살은 자살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가라는 대답에 있어서는 그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에요. 접근이.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 믿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자살한 사람이 그 믿음이 없어졌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살이 신앙적으로 건덕이 모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자살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저항의 마음으로 자살했다면 그건 불신앙의 태도예요. 그런 구원에 이르릴 만한 신앙이 못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히 있는데 근데 상황이 너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 육신과 영혼이 연약해져서 그 순간에 깜빡 잘못 판단하여 실수하여 혹 자신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 있어서의 자살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시험에 들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어서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시험을 이길 자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만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기는 시험은 없습니다. 내가 이기는 시험은 전부 뭐죠? 주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계속 말씀에 위로를 구해요. 물론 이것은 인격적 신앙 반응으로서 우리의 책임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주께서 악은 모양으로 취하지 마라 하셨고 악한 일은 그 근처로 가지 않으므로 스스로 단속해 나가는 경건의 노력은 절대적으로 요구돼요. 아주 기묘하게 요구되어지죠. 그런데 다윗이 시험 든 것처럼 시험이라는 사건이 밀려와서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주여 제 영혼을 주께서 의탁하시고 저는 이 인생이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라고 해서 어느 순간에 그가 주의 위로와 도우심과 바른 분별력을 기다리고 분별을 갖지 못한 채 혹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가정입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이건 사실 가정이에요. 최선의 마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물어볼 길이 없는 거예요. 끝나버렸으니까. 전통적으로는 자살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긋나는 것이므로 죄로 여깁니다.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살인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가?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가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살인자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자살한 사람에게는 자살하는 살인적 행위를 한 이후에 뭐가 돼요? 회개할 기회가 이 땅에 없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먼저 믿은 자였으면 그 자살 행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부분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서 완결로 딱 쳐서 자살한 사람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은 하기가 어려워요. 다만 자살한 것은 연약한 것이요 불신앙적 행동인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불신앙으로 끝마치겠느냐? 이것이 자살에 관한 대답이에요. 자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이 말을 기억하세요. 몰라요. 우리가 인생 중에 어느 때에 그 충동이 올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니까 그럴 리가 있나 싶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도 그럴 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자신이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예배드는 주일날 같이 예배드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줄 더 살게 해주실까라고 그거 하나 말씀 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한 주 한 주 사는 분이 계시다면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살듯이 그때 기억하세요. 불신앙으로 인생을 마치지 마세요. 불신앙의 태도요, 연약한 태도로 하나님 원치 않는 행동으로 생애를 마치지 마시고 마지막 호흡 때에 신앙 고백으로 마칠 수 있기를 주 앞에 기도하세요. 마지막 호흡 때에. 그러니 우리가 혹시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될 경우 대비하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신앙 고백적 삶을 살아야 그게 가능하죠. 하나님 잠깐만요. 일주일 동안은요 저 타락한 생활 좀 하다가 일주일 뒤에 심히 회개하고 갈게요. 그러다가 부르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복음 12장인가? 장이 맞나?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이제 내 곳간에 그득히 곡식을 채워놓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쉬자. 주께서 뭐라고 해요?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부르면 어찌할 것인가? 말씀 속에 주고 있는 말씀이죠. 과연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인가? 미래의 심판, 자료집 보세요. 미래의 심판이 있을 것인가? 심판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죠? 예. 마지막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61페이지.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모든 줄치고 사람들, 악이냐 선이냐, 의인과 악인들 다 포함한다. 정답입니다. 의인과 악인들에게도 의인과 악인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생각과 행위가 드러나요? 그런데 드러나는데 의인들은 어떻게 되죠? 의인들은 율법 복음에 따라서 그 행위와 생각이 판단받고 악인들은 뭐죠? 62페이지 맨 위에서 두째 줄 율법에 따라서 판단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의 드러난 생각과 행위는 율법의 정죄에 따라 영원한 심판의 멸망이 있는 것이고 의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생각과 행위가 드러나므로 그게 뭐죠? 거기는 어떠한 율법의 정죄도 자리하지 않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복음에 따라서 드러난 신자의 생각과 행위에는 성령님의 은혜로 인한 열매가 담겨 있어요. 그 신자의 드러난 생각과 행위는 옛 성품에 따른 유인섭에 따른 죄의 모습이 있고 새 성품에 따라 성령의 인도에 따른 거룩한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 옆에 서게 되면 여러분이 지금 절대로 남한테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많잖아요. 알면 큰일 날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절대로 얘기 안 하죠. 누구에게도 남편이건 자식이건 절대 얘기 안 한다고. 내 모습의 흉한 생각들을 다 말하겠어요? 그거 해요? 못하죠. 그거를 하나님은 다 드러내시는데 끔찍하죠. 그죠? 그런데 드러내나 용서받은 죄예요. 용서받은 죄로 드러나며 율법의 정죄가 없어요. 없고 동시에 덮어버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안에 새 성품이 있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맺어진 영적 열매들이 있죠. 그 열매들 또 선한 행위와 생각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고 의인과 악인이 분리되어져요. 그 드러난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굶주렸을 때 공개하였나이까, 주여 우리가 언제 하였나이까 라는 그 모든 그 마태복음 25장에 양들에게 하나님 칭찬한 선한 행실들이 있죠. 그때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이 많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제 심판하는 이 시가 누구죠? 62페이지 그리스도이세요. 자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초림은 그렇지만 재림은 심판을 위해 오십니다. 초림은 구원을 위한 것이요, 재림은 심판을 위해. 그 사이에 있는 우리는 지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구원 받을 만한 때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어디로부터 오는가? 거기 하늘로부터 오시는 방식은 눈으로 보이게 오세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오시며, 그리고 천상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고 예상치 못할 때 오세요. 예상치 못하지만 줄치고 그러나 확실해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의 재림은 두 가지를 얘기해요. 예수의 재림이 때와 관련된 성경적 교훈은 두 가지. 첫째,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둘째, 반드시 오신다. 재림의 때는 모르나 재림은 확실하다. 이 두 가지가 성경의 약속이에요. 성경의 교훈이에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두 얘기가 다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도적같이 올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받는 사람 누군가? 산자와 죽은 자, 의인과 악인들 모두가 심판을 받죠. 타락한 천사는 심판받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을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의 심판은 정죄 심판이 아니라 죄 없음을 선언하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은 넓은 의미의 심판이죠. 판결을 하시는 거죠. 무죄다, 죄다, 이걸 판결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성격 어떠면 그 심판 어떻게 행하시는가? 죽은 자 살아날 것이요. 그러면 죽은 자 살아나는 동안은 그들은 죽은 자들 어디 있다가 살아나는 거죠? 낙원이죠. 그러니까 지난주도 모르시고 지지난주도 누가 모르시고 오늘도 또 모르시고 구역 예배 아마 종말론의 마지막 분인가 본데 보세요. 신자가 죽으면 어디 가죠? 낙원에 이릅니다. 낙원. 이 낙원을 주 예수께서 계시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바울도 여기 있죠? 아브라함도 여기 있죠? 다 낙원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낙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 낙원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게 낙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 오시면 그때 영원한 심판으로 해서 둘로 나뉘어지죠. 그래서 악인들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사망으로 영사로 들어가고 여기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을 가리켜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되어 있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누리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이에요. 이 천국은 완성된 천국이에요. 그렇죠? 그럼 낙원은 뭐예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중간 상태의 천국이에요. 중간 상태의 천국. 중간 상태의 천국은 왜 중간 상태죠? 영혼만 가 있고 육체 부활이 없는 상태 속에 있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부활하여 육체를 입고 온전한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 통치를 받아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완성된 천국이죠. 여기에 생명수가 흐르는 거죠. 생명수가 흐르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천국. 그럼 뭐죠? 성령님의 영적인 통치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천국이 있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미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에서 천국이 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의미에서의 천국 개념이 있죠. 통치 개념이죠. 이건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개념으로서의 천국이 지금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가 예수 믿고 살아나는 거예요. 전도가 이루고 전도가 이루어지고 교회의 성화, 거룩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칭의와 성화, 의롭게 하심과 성화 역사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내 영혼이 나오네. 캐톨릭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죠? 예수 그리스도 계신 낙원에 이르기 전에 뭐예요? 연옥을 거쳐가는 것을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이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장로교에서 말하는 중간 상태라는 것은 낙원으로 바로 가며 주께서 완성된 천국으로 오시기 이전까지 재림 이전까지 있는 영혼의 처소를 가리켜 중간 상태라고 그래요.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해요. 근데 의인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부활하는 것이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정죄를 받게 하여 주께서 그냥 부활시키신 것이지 그리스도와 연합된 의미의 부활은 아니에요. 부활이 다 같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은 뭐라고 그래요? 죽음의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부활이라고. 재림은 언제 있죠? 모르지만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재림이 있을 때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분위기. 분위기는 어때요? 재림의 징조가 있어요, 징조. 재림 다가오고 있을 징조가. 성경적으로 보기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잠깐 보세요. 시간이 지금 2분 지났는데, 조금만 더 쓸게요. 급하신 분은 가셔도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언제 재림하시나, 어떻게 재림하시나. 24장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 종류에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거 뭐예요?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죠? 무슨 징조가 있겠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아,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겠구나.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움을. 아, 난리와 난리가 있겠구나. 그 끝은 아직 아니래요. 그러나 그리고 민족이 민족이 나라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자연 재해와 인간의 전쟁과 서로의 먹고 묻고 물리는 그런 악한 대립이 있겠구나.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구나. 그때 너희를 환난 넘겨주겠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너희가 내 이름에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는 일이 있겠구나. 지금도 많이 미움받고 있어요. 지금 계속 기독교인들 미움받고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구나.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굉장히 살기가, 신앙 안에 살기가 힘들 때, 굉장히 신앙을 지켜 산다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압박해오고, 그 거친 매연이 심한 터널 안에서 숨쉬기 힘든 것처럼 호흡하기, 영적 숨쉬기 어려울 만큼 갑갑한 세상의 분위기로 몰려오게 될 것이라.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나 이 같은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여전히 전도와 선교 노력은 있어질 것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63페이지 여러분 가진 자료집 보게 되면, 재림 전에 큰 사건이 있어요. 그건 이방인이 회심하실 것이라. 그건 안 나눠드렸네. 지난주까지 안 나눠드렸네. 말로만 들었어요.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이방인의 회심이 있을 것이라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적그리스도 누구냐? 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하는 모든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인데, 그들의 복음에 반대하는 모든 사상을 주장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이겠지만, 그 세력이 적그리스도이겠지만, 예수 재림 때가 오게 되면 적그리스도의 인격적 현현이 드러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역사 이래 없는 강대한 힘의 집결로 적그리스도 세력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학 세계나 다 종교, 아까 종교 다원사에 넘어가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결집이에요. 그 결집의 사상적 기초를 조금 놓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동양과 서양이 근대사회 때는 서로 대립되는데, 포스트 모듬 넘어가게 되면 동양과 서양이 만납니다. 하나로 같이 만나죠.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어제 기독교만 홀로 망망대해 고도처럼 떠있게 될 거예요. 순수한 신앙인은, 성경을 믿는 자들은 떠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배도와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이 얘기는 뭐 이미 지금 나타난 형태고, 그래서 그때가 곧 다가올 것인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화되는 그때가 이제 주님 재림일 때라고 해서 선교사님들이 판단하는 시기가 좀 있죠.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러나 그 개념이 언어 기준이냐, 민족 개념이냐, 또 국가 기준이냐,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다소 혼란이 있지만, 이거는 있는 거예요. 일반적 원칙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귀로 듣고 싫어 이렇게 하는 데까지 다 확인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어느 언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라는 그 복음적 증거, 교회의 모습이 어디에나 다 있게끔 하시는 것으로서 이해해요. 한국인 이미 증거된 거죠. 한국에 믿는 자들이 넉넉 잡고 4분의 1인데 농도 잡고 사무엘. 제가 김해 통영 갔더니 4%래요. 거기가 고향이신 분 계세요? 아니, 김해 통영 지역은 교인이 4%래, 4%. 4%면 이 말이 안 돼요. 4%래요. 빨리 여러분 이사 가세요, 그걸로. 거기서 교회를 좀 세우세요. 4%래요.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 전체가 넉넉 잡고 25%라 그래요. 다잘 믿는지 모르겠지만. 75%가 아직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형편없는 복음화 유리인데, 그러나 한국은 이미 이 주님 재림과 즉음하여 이방인들의 회심에 대한 증거는 이미 우리에게는 적용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이루어진 땅입니다. 어디에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강원도에 어디나 시골에나 복음을 한 번도 평생 못 들어본 사람들은 많죠. 그렇잖아요. 누구도 전도한 사람 없고 들어본 적 없고 4% 되는데 거기서 4%하고 어울리지 않는 기회가 없으면 복음을 한 번도 못 듣고 평생 사는 분도 계세요. 다만 교회가 있더라, 예수쟁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는 알지만 직접 복음을 도전적으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수탁이 많죠. 그렇다고 해도 그분들이 그걸 다 받아야 주님 오신다는 건 아니에요. 이미 자기 눈앞에 마을에 오다 가다 교회가 있다는 그 사실로 이미 증거가 되고 있는 거로 이건 이해되어져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낙원에 이른 곳은 몸은 없지만 영혼이 주와 더불어 희락을 누리는 곳이요. 그러니까 낙원이죠. 음부. 악인들의 영혼은 음부에 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음침하고 죽고 사망의 저주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떤 것일까? 더 넘어가서 영원한 불못 속에 들어가는 사탄과 귀신들과 악인들이 이제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리고 의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텐데, 이 각각은 어떠한 상태일까? 이제 그걸 이제 많이들 궁금해해요. 궁금해하는데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한 가지 첫째 아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한 곳과 그것이 완전히 없는 곳. 요새 그첫 번째 한 차이예요. 그렇죠? 긍정적 측면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충만히 부어진 것. 여기는 뭐예요? 그 충만의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부요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상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충만하시니 죄를 범치 않으신 것처럼 그때는 전 우주 영역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옥은 영원한 불못의 심판의 자리는 그것이 전혀 없는 곳이에요. 그다음 부정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곳은 죄가 없어요. 그 죄로 인한 고통도 없죠. 심판도 없고. 여기는 죄가 극대화되고 있는 곳이에요. 죄가 극대화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죠. 죄가 극대화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 이런 상태에 더해져서 심판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 고통이 육체 고통을 수반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여 육체를 입고 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육체의 고통을 표현하는 전통적 표현과 성경 속의 표현이 뭐냐면 불못이요 뜨거움이요. 그것이 교통스러워 이를 갈고. 근데 영혼의 고통이 있어요. 영혼의 고통. 그 영혼의 고통이 어두운 곳에 슬피 울다. 어두운 곳에 몰려 슬피 운다는 말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이 얼만큼 오래 갈까 할때 꺼지지 않는 불이요. 영원한 불이란 말로 그 고통의 무한성과 영원성을 설명해요. 반대로 이것은 생명수가 흐르는 곳이요.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 곳이라. 다시는 사망이나 아픔이나 눈물이나 곡절이 없는 곳이라 해서 충만을 하는 곳에서 희락이 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다른 형편으로 나눠지게 되어지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우리 몰라요. 몰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엎드려 하나님이 말씀하시으니 선한 뜻이 있은 줄 믿습니다. 라로 신앙 안에서 믿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일이에요. 우리 모릅니다. 자, 보세요. 영원한 심판을 두신 하나님이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불신앙인은, 하나님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악인을 이렇게 심판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는 어불성설이라. 심판은 뭐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움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워놨었다는 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새로운 새 땅에 영원한 생명 주시고 거룩함과 공의 때문에 심판하실 때에 그의 속성이, 성품이 사랑과 선하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그의 지혜 안에서, 어디 안에서? 지혜 안에서. 그 지혜에 따라 창세로부터 종말에 이를 때까지의 영원한 작정, 모든 일을 그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따먹지 말라 명하시고 평강의 낙원을 이루셨으나 인간이 죄를 범하고 죄를 범한 인간에게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씨를 남겨 다시 온 데까지 인류를 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 언약으로 그의 오심을 미리 보이시고 모세를 통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며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아의 통치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실로 그가 오셔서 구약의 모든 선지 약속을 다 이루시며 하늘에 오르시자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모든 정하신 때까지 인류를 살게 하시되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 그 같은 구원 전체의 경륜과 보편 역사를 하나님이 그의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서 정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어찌 다 알겠어요? 왜 하나님 처음부터 이것만 만드시면 안 됐나요? 새하늘과 새 땅만을 굳이 이게 다 필요했나요? 처음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죠? 왜 그러셨나요? 왜 그러셨나는 모든 하나님을 향한 질문은, 하나님을 향한 궁금한 모든 질문은 다 뭐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의문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와야 되는 거죠? 지혜에 대한 무지로부터 오는 질문일 뿐이죠. 하나님, 우리는 모르옵나이다. 우리가 무지합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가 이렇게 일을 했음에 우리가 알지 못하여 궁금하며 알지 못하여 질문 혹 하겠사오나, 그 모든 질문이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시거나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거나 라는 불신앙과 폐역함 나가지 않도록 저희 심령을 단속하시옵소서.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지금까지 선하심 앞에 엎드려 주여, 제가 모르오나 그날이 되면 알겠사옵나이다. 주께서 알게 하시는 만큼 알 따름인즉 오직 저는 주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바라보며 믿나이다. 노아의 홍수 때에 보세요 여러분, 새로운 새 땅에 가게 되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왜? 왜안 행복하게 되니? 여길 생각하면, 여길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좋은데, 여길 생각하면 행복할까요? 우리 아들놈도 그런 질문을 해요. 굉장한, 뭐,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선해. 얼마나. 그러냐면, 여길 생각하면, 여길 생각하면. 그래서 참 이게 다 불신앙인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 안에 몇 사람 있었죠? 몇 사람 있었죠? 여덟 사람? 그러면 노아 아들 셋 그리고 다 함께 사시는 분들 그 여덟 분인가요? 노아가 혼자 아니었나? 노아의 아내 이야기는 성경이 없는데? 그렇죠? 어쨌건 노아 왜 일곱 명 사셨나요? 노아의 방주 안에서 노아가 있을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방주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밖에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아비규환의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계속 내리는 빗줄기에 배가 떠달리 움직이기 시작할 때 노아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의 크신과 심판의 엄밀성과 갈투가 두려웠겠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구나. 그를 노아가 이미 방주를 짓는 긴 세월 동안에 주변인들에게 당신 뭐하는 거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당신 뭐하는 거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무드셀라를 보내서부터 계속 뭐예요? 복음이 전해졌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모든 것을 거부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결국 방주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입어 갇힌 자기 식구, 그때의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 참 나빠요, 난 괴로워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행한 행복, 그러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향한 원망을 했겠나 생각하세요. 노아는 그 순간에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들과 함께 죽었을 것을, 오직 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지구상에 살아온 모든 일을 다 심판하시고 딱 한 사람을 살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뭐죠? 사랑 때문이구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와요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모든 순환을 당하셨다니까요. 뭘로 더 설명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뭘로 더 설명해? 하나님이 친히 그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라고 그랬다면 그걸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사 그 비하를 당하시고 승귀하시는 이 복잡한 절차를 다 하시고 그걸 보이시기 위하여 역사 속에 다 예비하시고 섭리 가운데 다 보이셨단 말이에요. 구원 섭리를 다 밝히 보이시고 그걸 이루셨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그 일을 하시기 위하여 전 역사를 집중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루셨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답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역사의 전부예요. 그분 한 분을 이루시는 걸. 그걸 왜 그래요? 새로운 새 땅에 영원한 생명을 있어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받고 방주 안 있는 자가 하나님 나빠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죄인이 왜 마땅히 죽어야 하는가. 우리는 결국 피조물이요 먼지밖에 없는 자예요. 오직 생명의 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을 뿐. 우리가 사는 것도 내가 사는 동안은 몰랐으나 주의 은혜로만 산 것뿐이었구나. 주의 긍휼로 산 것이었구나. 창조주의 권능 안에 산 것이었구나. 창조주가 무슨 의미고 그 앞에 피조물이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론적 의미를 비로소 한다고요. 비로소. 지금 우리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말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를 하나님 믿습니다. 사도신계 고백하고 신앙관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하나님 대신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직도 멀었어요. 하나님 하나님 대신 알면 우리가 이렇게 못 살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날이 되면 하나님 하나님 대신 무엇인지를 비로소 욥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내가 이제 회개하나이다 한 것처럼 이때 가면 비로소 알게 되어지며 그 앞에서 이전에 살아왔던 전 인생의 불신앙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제가 천만 명을 전도한 사람인데요, 주를 위해서 내가 중국 선교에 순교한 사람인데요, 그 어떠한 신앙으로 산 사람이랄지라도 우리 가운데 가장 순결한 신앙을 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부끄러워, 너무 내가 교만하며 악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요. 그러한 나를 믿음 갖게 하시고 성령으로 덧입혀서 순종의 열매를 그나마 열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알게 되고 그날이 되면 이것으로 인한 심판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그러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날이 되면 지혜를 알게 되어져요. 아, 하나님 과연 전능하시며 참 지혜의 주인이십니다. 알게 되어집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약속받은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약속하셨어요? 이 구원의 약속을? 창세전에 하나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부르셨어요. 선택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해야지 이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한영이 권사니 이름 불렀다고 하죠. 이름하였어. 이름을 탁 불러 너 이렇게 불러 택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해야지 라고 방식만 정해놓은 다음에 내가 그 방식에 따라 믿으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 하나하나를 알 뿐더러 살아가는 가족을 알 뿐더러 부모님을 할 뿐더러 자식을 할 뿐더러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걸 다 아시는 주께서 너 그리스도 안에 세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작정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시고 찬송하시고 범사에 주 앞에 감사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명을 받은 자인가를 보이시고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 그것이 어느 것인가를 밝게 알게 하셨사옵나이다. 주여 그날이 되어지면 우리가 지금도 믿는다 하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주를 섬기오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그날이 되어지면 참으로 미련하여 주 앞에서 방종한 삶이었던 많은 것들로 드러날 것을 우리가 아옵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덮으시고 우리 안에 순종케 하신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연약하나 온전한 것으로 연약하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받으시고 복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옵나이다. 용기를 잃지 말게 하시고 낙심치 말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시며 소망의 빗줄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마지막 호흡의 때까지 신앙 고백을 해가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학기는 아마 8월 20일경에 있을 거예요. 교회 광고가 나가니까 잘 들으시고 그때 8월 20일경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